오늘은 성탄절이 지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계시된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분명히 알고서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시간 낭비가 됩니다. 정말 한평생 동안 주일예배, 구역예배, 금요예배, 수요예배, 뭐 하요성경공부 이 많은 시간들을 믿음 목적을 모르고 그냥 쓴다면 참 이게 낭비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에요. 얼마나 많은 시간. 사도 베드로는 그의 편지 글인 베드로전서에서 믿음의 목적, 믿음의 끝, 또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말했어요? 영혼 구원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아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삶이 마치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거의 신앙 고백문에 준하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바울의 구원론을 만나는데 이 구원론은 철저하리 만치 삼위일체적입니다. 바울 구원론의 핵심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주도하셨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구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성령의 참여함으로써 그 구원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세 분의 협동작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협력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세 분의 협력으로. 이거는 구원이 결정적입니다. 이거는 취소할 수가 없어요. 세 분의 하나님이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되어지고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허물 사람, 허물 존재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세 가지의 측면에서 살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할 것 같으면 첫째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첫 번째 일, 참 좋은 첫 번째 일, 그게 뭔가 하면 우리를 속량하는 일이었습니다. 4절, 5절 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속량한다. 속량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값을 주고서 또 이렇게 노예 상태에서 풀어내는 일을 속량이라 부릅니다. 1세기 로마 시대에는 돈을 주고 노예를 시장에서 사고 팔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노예 시장에서 말입니다. 소나 양이 시장에서 값주고 거래되듯이 노예들도 그렇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1세기 때만 아니고 미국에도 언제까지요? 남북전쟁 터지기 전까지 그렇게 됐었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선언을 할 전까지 말이에요. 이게 뭐 가축처럼 돈 주고 사고 팔았어요. 노예를 20세기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사고 파고 할 수 있나요? 없지요. 현대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 로마법에는 합법적인 거래였습니다. 그 제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호가 노예시장에 가서 노예상과 흥정을 하고 값을 치릅니다. 이제 그 노예는 이 부호의 부자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시장을 나와서 그 부자는 노예들로 이제 너는 자유의 몸이다. 내가 너를 자유케 한다. 이제는 네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도 좋다. 네가 원하는 대로 떠나거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속량입니다. 속량. 주인이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자유민으로 풀어주는 것이 속량입니다. 노예를 사서 풀어주는데 사용된 그 돈을 속전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ransom만이라 부르지요. 오직 자유민만이 노예를 노예 시장에서 값주고 사서 풀어서 자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노예가 돈 주고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서 풀어주는 일은 해당이 안 됩니다. 노예를 속량한 일은 반드시 자유민이만, 자유인민만이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를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전에는 뭐였어요? 모두 노예 상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예 상태일까요? 우리보다는 우리 모두는 이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의 노예, 죄의 종이었습니다. 율법이 있는 그대로 다 지켜 행하지 못하기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죄의 종이 된 것은 바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의 종이 된 우리들을 값을 지불하고서 우리를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돈을 주고 되사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했다 말하고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별로 많은 분들이 구속했다 그러면 죄를 지어서 감옥에 이렇게 갇히는 것을 구속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의 구속도 있고 이렇게 죄를 속한받으면서 구원받는 것을 구속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는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온 인류가 모두 죄의 종이기 때문에 노예가 노예를 자유롭게 만들 수 없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오직 죄가 없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죄와 상관이 없는 자유민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호메트나 공자나 또 석전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할 수 없습니다.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서 났다는 사실은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의 사람이고 또한 예수께서 율법 아래에 낳게 하신 것은 예수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부과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는 우리들이 걸려서 넘어진 율법을 온전하게 지켰습니다. 이 점이 예수께서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죄 없는 죄인이 죄인을 풀어줄 수가 있는 것이지 죄인이 죄인을 풀어줄 수 없습니다. 1세기 노예 제도 하에서 노예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노예를 풀어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왜요? 노예가 갖고 있는 그거는 누구 소유예요? 주인 소유. 그래서 노예가 돈을 가지고 다른 노예를 이렇게 풀어 해방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노예를 돈으로 사서 풀어줄 수 있는 자격은 반드시 자유민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은 죄는 경험적으로 짓지 않는 그 경험적으로 그런 짓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유민이십니다. 그는 죄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죄를 알지 못했다. 나이가 30대는 이런 랍비가 죄를 알지 못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뭐 3살, 4살짜리 정신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죄를 경험적으로 짓지 않았다는 이 소리예요. 그 글자 의미가. 유대인 랍비면서 그러면서도 경험적으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던 이러한 인물, 예수. 참 신비한 인물이지요. 우리 얼마나 많이 지어요, 죄. 참 많이 짓지요. 하루에 적어도 내가 세 번밖에 죄를 안 짓는다. 이 사람은 천사야, 천사. 그러면 평생 몇 번 지을까요? 세 번 지으면 1년 365일, 1년에 1000번, 70년이면 7만 번. 하나님 앞에 가서 나 그 몰라서 그래. 주님이 보고 뭐라 그래. 야, 이게 상수법 놈아 그러지. 법정에 가서 7만 번 죄를 지었는데 아, 나 그거 몰라서 그래. 판사가 뭐라 그랬어요? 야, 이놈아, 이 상수법 놈아 그러지. 그렇지 않겠어요? 천사가 그래, 천사가 하루에 세 번. 우리 뭐 세 번이 뭐예요? 수십 번 짓지, 하루에도. 그러나 예수님은 경험적으로 그런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참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올라가서 물어봐야 돼, 주님께. 그런 주님이 우리를 자기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 우리를 양자 삼는 일이었습니다. Adoption. 본문 5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함으로써 끝나는 일이 아니라 해방된 우리를 그의 아들과 딸로 삼아서 입양하는 일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단순하게 노예 상태에서 구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죄로 해방된 우리들을 뭐로 삼았어요? 아들과 딸로 삼으셨습니다. 이건 참으로 파격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1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지요. 로마의 어떤 귀족이, 귀족이라면 아주 뭐지? 그 사대 기득권자들입니다. 귀족이 어떤 노예가 마음이 들어서 그 노예를 사서 자유민으로 만든 다음에 그 노예를 자기의 후사, 자기의 아들로 삼았다면 그거 정말로 파격적인 은혜 아닐까요? 진짜 파격적인 은혜지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되면서 따라오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일단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만약 아들이 이면이라는 이런 이 구절, 요거는 가정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아들이라면 이 가정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건 가정법이 아니라 현재 사실을 조건으로 두고 있는 구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유업을 이을 자라고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이 헬라어 단어는 쉬운 한 단어로 요즘 통용되는 말로 쓴다면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상속자. 입양이 된다면 입양한 사람이 죽으면 모든 재산은 입양된 사람이 상속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법적으로 가질 수가 있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냥 죄에서 풀어서 이제 니먼대로 가 살아라 해도 좋은데 그거를 하나님이 잡아다가 뭘 만들어주셨어요? 자기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어요. 이게 파격적인 은혜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그의 적장자인 예수님만이 상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 어답션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것을 공동으로 누릴 수 있는 공동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의 공로로 이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모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래에 상속하게 될 최종적인 천국 저기업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상속하게 될 그 나라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썩지 않는다, 더럽지 않는다,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라 기록했고 그 나라는 우리를 위해서 어디에?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장차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일이 주어졌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답답한 일을 만나도 우리에게는 하늘이 있어요. 하늘. 하늘을 바라보면 그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 이게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풀어지는 것만도 고마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 이제는 네가 내 아들이다. 그리고 저 천국을 함께 주님 예수와 함께 공동상속자로 삼아주셨어요. 이 은혜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저 예수님이니까 믿는다. 그냥 교회나 들락날락. 아니요, 우리 대단한 존재예요. 자리된 천사들 우리 바라보면서 부러워 그럽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이런 거를 의식하고 깨닫고 이 자의식을 가지고 한 세상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나 들락날락거리고 왜 믿는지 몰라서 이게 되나요? 이래서는 자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말이에요. 프로젠셜 건물 앞에 가면 한없이 이렇게 쪼그라들지만은 대전 앞에 나가면 세요. 해와 달과 별들 대전 앞에 가면 저거를 만드신 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자의식 말이에요. 자존감, 자존심 아니고 존심 아니고 자존감. 요걸 좀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가진 돈 없고 가진 명예 권세 없지만은 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장차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상속자라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한 세상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시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해보세요. 아멘. 목사라고 아멘 못하나요? 아멘 해야 돼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다음에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했어요? 세 번째, 우리를 뭘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이는 그의 아들의 영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성령을 가리킵니다. 주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속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그 영을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서 그 성령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소리쳐 부릅니다. 내가 부르짖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그렇게 부르짖어요. 그런 성령의 증거를 우리의 영혼이 듣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오늘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아버지라는 말은 격식을 갖춘 점잖은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것보다 조금 천대를 하면 아버지 대신에 뭐라고 불러요? 아버님. 아버님자를 부르지요. 그런데 3살, 4살짜리 아이들은 아버지를 뭐라 부르나요? 아빠라고 불러요. 애정과 신뢰를 가득 담아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3살, 4살짜리가 아버지를 아버님 부르면 어떻게 되나요? 닭살 돋지요. 3살, 4살짜리 아버님 부른 소리 들어봤나요? 그런 아들 있어요? 없지요. 그 애들은 다 아빠라고 불러요.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딸들이 시집을 가도 친정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지요. 시가댁에 시집 온 딸이 시아버지를 아빠 다 부르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지. 그거 닭살 돋는 일이에요. 왜? 시아버지는 어려운 분입니다. 가까우면서도 어려워요. 요즘 미국 사회에서도 자기의 친아버지를 집에서는 대디라고 부르지요. 파더라는 말은 격식을 갖춘 말이고 집에서는 자기의 친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장성한 아들이. 미국에는 대디라고도 부르대요. 큰 아들이. 우리 아들 디모데가 16살, 17살 대학 다닐 때까지는 아빠? 이 부르더니만 오늘부터 이게 나를 아버지 불러. 이상하더라요. 아빠라고 아버지라는 소리 들으니까 이상해져요. 근데 아 그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대요. 정상적으로 간혹씩 이제 또 뭐 이제 대디라고 부를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지요. 그때는 또 옛날이 또 생각나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집의 종들도 자기 주인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있어요. 파더라고.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주인을 아빠라고는 못 부릅니다. 그 집의 주인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집의 아들과 딸뿐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양자 되어 들어갔습니다. 양자가 되어서 적자가 누리는 모든 혜택과 권리를 소유하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뭘 보냈어요? 성령을 보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뭐로?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세 살 먹은 아들과 딸들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 가지는 무한한 애정과 신뢰, 요게 요 아빠라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과 거리감이 사라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비록 우리들이 그의 아들과 딸로 이방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늘 하나님에 대해서 일말의 두려움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영접하여서 구원이 받은 날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를 영접함과 동시에 성령은 내 안에 포제스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던 그날에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그날 이후부터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 예수께서도 땅 위에 계시는 동안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내 아버지로. 특히 우리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아버지를 뭐라고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날이 밝으면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의 무서운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몸부림치면서 성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셨어요. 아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장성한 큰아들인 예수께서도 하나님을 뭐로 불렀어요? 아빠라고 불렀어요. 우리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들 모두는 영적으로 볼 때 기저귀 차고 젖병 빨고 있는 하나님의 갓난쟁이들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3인칭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어떤 교회 장로님 보면 나와 기도하라 그랬더니 막 이스라엘의 거룩한 아버지 3인칭으로 불러요. 하나님도 아직도 그렇게 멀리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또한 내 아버지, 내 아빠라고 불러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내 아버님 닭살 넣는 기도하시는 분들 님께 안 붙여도 돼요. 하나님 앞에는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세 살 먹은 애가 부르듯이 아빠라고 불러보세요. 가끔 방 안으로 기도 보면 아빠 소리가 나와요. 방 안으로 기도하면 영이 상태가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제3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맺으신 분이십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저 하늘 저 위에 멀리 계시는 분으로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하던 일을 잠깐 내려놓고 성령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내 숨결보다 가까운 곳에 함께 와 계시는 것을 몸과 피부로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아파란 소리가 자연히 나옵니다. 자연히 나와요. 무한한 신뢰와 무한한 존경과 또 무한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신 세 가지의 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 우리를 죄 가운데 속량하는 일입니다. 예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했습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느껴집니까? 아, 내가 죄 가운데 구원받았구나. 이제는 두 번째로 이행되어 가야 됩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들을 그의 아들과 딸로 입양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로얄 패밀리가 되었습니다. 죄에서 풀어서 자유하게 한 것만도 감사한데 그 외에 우리들을 아들과 딸로 입양하신 일,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입양되면서 우리들은 예수와 함께 천국 기업을 누릴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영원 세계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들은 저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절대 타자가 아니고 아주 내 가까운 곳에 숨결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임재해 계시는 분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절대 타자면 찾아올 수 없는 은혜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거를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이 시간 하늘에 있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 아버님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또 하나님 뭐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말고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의 아빠 이렇게 아빠란 소리가 좀 이렇게 닭살도 그다음에 속으로만 하세요. 그냥 그러면 그러다 어느 날 방언이라는 이름을 삼아서 그냥 나옵니다. 아빠라고. 그러면 그 은혜가 그렇게 임해요. 아, 하나님이 내 주위에 아주 가까운 곳에 나를 프로텍션하고 돌보시고 있구나. 이런 걸 누리면서 저 열려진 천국문을 향해서 당당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14장 부르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매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시다. 죄에서 풀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명분을 주셨고 또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부어달라고 이건 성령 부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강력하게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1, 2분 동안 부르짖어 간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풀어주셨고 주님 피 흘려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이렇게 갚아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입양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주인들이 우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부여잡고 한 세상 살아갈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가까운 아들의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아버지의 신뢰를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고 아들과 딸로 삼아 주심으로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와 함께 저 영원한 천국, 저거를 소유할 수 있는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가진 돈 없고 건강하지도 않고 또 명예도 세상 권세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당당한 천국의 소유자로 한세상 살아가는 동안 오 하나님 저 열려진 천국문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저희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각사 예배드린 온 지체들의 심령 심령 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과 더 가까이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게끔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